사도행전 공부하자고 많이 별러가지고 이제서야 시작을 합니다. 일단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와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중에 앞면 있는 글자 있어요? 데오그라치악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리안 찬트나 저쪽에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에 보면 이 데오크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세오스인데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러니까 신이란 뜻이에요. 데오는 신이고요. 빌로는 좀 여러분 낯설어 보여도 그 핵심은 필레오입니다. 빌로 하는 말이 필레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이 들어간 글자 많이 있죠. 필. 필 들어간 글자 한번 맞춰보세요. 아, 빌립은 아니고요. 그거는 빌립은 두 개 글자고. 앞에 필이 붙은 글자. 어디라도요. 별로 없네요. 전지삼아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그 앞에 필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아델포스는 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는 거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도 제목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외에도 저게 다른 거, 빌 붙은 글자가 많이 있는데요. 저기, 저,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 가는 것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게 이제 필라소피인데, 뭐, 그런 허설이 빼고, 필레오 아시잖아요. 뭐죠? 필레오. 뭐, 아가페 있고, 필레오 있고, 또 뭐, 에로스 있고, 그러죠. 사랑의 한 종류인데, 그 결국은 데오빌로라는 말은 이런 뜻이 뭐냐면, 신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이 본명일지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세례명일지는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각하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위관리였던 모양이에요. 이분에게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런 말을 하죠.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먼저 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고 먼저 쓴 글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만약에 별명을 붙이거나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누가복음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만약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누가복음에 속편. 예. 누가복음에 속편이라고 붙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 저번에 썼던 글은 어디에 대해서 썼느냐 하니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 썼다고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썼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는요? 요번에는 성천하시고 나타나시고요. 성천하시고 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겠다 이런 뜻이 되죠. 성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운을 떼는 셈입니다. 그럼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건 없어도 되겠다 싶은 글자 하나만 짚어보세요. 이거 없어도 별 문제 없겠다 싶은 글자. 뭐 단어도 좋고 구도 좋고요. 가볍게 아 이거 빼도 괜찮겠다 싶으면. 빼도 문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글자가 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빼도 되는 글자 여러 개 있어요. 막말로 내가 하는 거 빼버려도 괜찮아요. 여기로도 빼버려요. 2절에 택하신 사도들에게서 택하신 가는 거 이것도 빼버려도 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가는 말도 빼버려보세요. 별 지장 없지. 그의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뭐 이래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보다는 저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는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입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누가 그 사도행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굉장히 강조된 책이라는 걸 이런 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만도 성령이란 말을 굳이 안 써도 될 듯 싶은데 성령으로란 표현들을 종종 써요. 그거는 누가복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맥에 있어서 그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아주 그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하면 주인공이 사도가 아니다. 성령이 주인공이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퍼져나가는 데 보면 꼭 성령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나 이야기합니다. 이걸 명령하시니도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도 전부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 전체가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이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는 거는 마태의 복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럼 마태는 뭐예요? 마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마태복음이라 해도 괜찮죠. 그럼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제 크게 보세요. 학교에서 그러면 야단 맞아요. 뭐 혼자서 중얼중얼 하냐고.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행전. 이러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일은 누가 하느냐면요. 성령이 다 하셔요. 단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누구 공으로 돌리느냐 하면 사도들의 공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주 특징적인 대목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앞장서서 싸운 분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심지어 어떤 대목은 이스라엘의 군사 손에 죽은 숫자보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해놓으면서도 그 승리의 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전하게 가져야 할 대목은요. 우리가 애쓰고 뭐 한다고 일 되는 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놓고 나중에 칭찬하시거나 상을 줄 때는요. 그건 네가 한 거다 해서 상을 주시는 게 이게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열심히 해야 할,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거든요. 그럼 굳이 우리가 나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낯서고 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낸 것 때문에 된 거는 아니면서 상은 누가 받고요? 내가 받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어떤 거 느낌 보면요.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칠 때까지 어떤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참 좋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하나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나놓고 나면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이 감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집사람이 나가서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았고 야단을 요새 많이 치는데요. 제가 헛소리를 또 하나 했거든요. 장가 나갔다고 자꾸 그렇게 샀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만 앉아보면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잘 갔다 소리를 하면서 어째가 갔는지는 안 묻는지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데 안 묻잖아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나 그냥 뭐 뺑뺑 돌리다 찍어가 잘 간 줄 알아? 넘어갑시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날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그러면서 좋은 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런 의미에서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 좋다는 뜻입니다. 성령행전보다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 잘 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또 저자 문제를 따져보면 누가복음의 속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거든요. 많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고 나셨는데 부활하셨으면 바로 가시지 뭐하러 40일 동안 그렇게 계셨을까요? 아무 일 없이 그러시진 않았을 테고 또 그때 40일 동안 어디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왜 40일 동안 그냥 계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종종 나타나셔서 일단 뭐 답이 3절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 아, 확실한 많은 증거 가는 거. 요걸 위해서. 무슨 증거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40일을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살고 있으면요. 제자들이 오해를 할 겁니다. 뭘 오해하느냐는 돌아가셨다는 걸 또 못 믿어요. 아, 우리가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건 아니고 문득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는 또 그냥 사라지고 이러시니까 저에게 그만큼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형제가 일시에 500명이 봤다고 그러나요? 500명 맞추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40일을 그냥 계셨고 또 뭐 없나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덜 가르치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써놓고 나니까 참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외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아마 써놓고 맞는 말이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라 하잖아요. 깨어나지도 안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첫마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온 구였잖아요. 그 천국임에 하나님의 나라죠.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쭉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에 익숙한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다시 그 신학자들의 눈에 뜨이고 성도들의 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된 건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됐는 신학서적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다음 부활하셔서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거의 잊혀졌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이게 빛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도 쓰여져 있으니까 보는 대로 다 본 게 아니고요. 유행을 타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던 시절이 있고 또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성경이 잘 보여지지 않던 시대가 있고 그런 거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제 설명 시작하면 이게 또 끝도 없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리 멀리 있던 천국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온전하게 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맺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가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응대며 읽다가 무릎을 친 게 결국에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반하고 상놈하고 어울린다는 게요. 옛날 일이니까 잘 모르죠. 양반 상놈 어울리기가요. 하나로 어울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선시대 남자 여자는요. 얼마나 어려웠을지 아세요? 아마 조선시대 놔두고 요새 남자 여자 뭐 대등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납니까? 나요? 남편과 아내가 대등한 동반자가 됐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요, 그래 제가 또 남자라 싶어요. 이렇게 여성 상위 시대가 됐는데도 이렇게 말 잘못하면 또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나란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단에 여자 장로를 세우느냐 마느냐에 따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데 아마 차츰차츰 될 겁니다. 그게 지금도 어렵거든요.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돈 벌러온 외국 사람들 혹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팔려오다시피 시집 온 사람들 하고 하나 된다는 거. 제가 보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다는 거 잘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는 민족 인종 간 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끝내기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 저 뒷부분 이렇게 보다 하니까 세상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입니다. 언제적이에요? 2000년 전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밑에 한마디 썼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바울을 보고 남녀 차별을 했다거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 하나로. 그 구절 하나만 물어봐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런 구절이 가는 곳마다 차츰차츰 그게 다 폐지되어 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민족차별, 인종차별, 남녀차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요.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보던 구절이지만 오늘 아침에 새삼스럽게 그게 또 가슴에 와닿아서 그 밑에다 한 소리 탁 그래 적어놨지 않습니까? 다시는 바울을 향해서 남녀차별을 했거나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고 비난하지 말라. 그 한마디로 멋진 구절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건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 유교적 습성을 버리고 그래도 남잔데 가는 거 버리려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두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거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더라는 사실 잊지 마셔요. 뭐 40일 가니까 뭐 별 감동이 없으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 같은 게 금방 이해해요. 오늘 제대인데 제대하고 네 할 일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만 부대 더 있다 나갈 수 없냐 이러면요. 혹시 뭐 들은 바 있어요? 거꾸로 다람에 나도 시계는 간다 이러면서 날짜 꼽는 게 그 군인들입니다. 150일 남았다. 누구는 뭐 200일 넘은데도 헤아리고 앉았던데요. 그래 딱 꼽고 있는데 일주일 연기돼버리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래 나가려는데 야 일주일만 더 있다 나가. 정말 미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가시면 되는데요. 40일을 여기 계셨다는 거.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피눈물 나는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아세요? 하고 물으면 안 되죠.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서 그거 피하려고. 그 맞는 답이긴 하지만 썩 좋은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요? 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요. 이미 그건 다 겪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당할 고난을 염두에 두고 크게 고민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버려봐야 사흘인데 연애를 해봐야 이런 느낌을 빨리 이해를 합니다. 한창 잘 나가는데요. 누군가 전화를 내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서 여보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한 달만 편지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좀 꺼놓고 잠 지내보자.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한 달인데 그거 안 될까요? 그거 사람 잡는 일입니다. 사람 잡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이 사람한테 그 연락을 받고는요, 그날부로, 그때 영에 있고, 이 사람 영천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부로 바로 경주까지 내려왔죠. 끝나오나. 그래서 앉아가지고, 자근자근 이야기하면서, 결국, 없던 걸로. 어제 소식 끊고 연락 끊고 어떻게 안 달아지는다고요? 없어, 우리한테는. 우리가 다 또 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말빨이 세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서 나가버리면 쉬워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더니요, 둘 다가 생몸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사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 이거, 처들하리만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곧 다시 만날 분이면서도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을지, 군대 갔다 오고 말아요. 혹시 뭐 친정 가고 싶어 낡은 소원 되고 없으세요?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안 되겠고. 결혼 날 잡아놓고 누가 한 달 미루면 안 되겠냐 이러대요. 그건 내가 겪었거든요. 아, 그 참 우리 누나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야, 그 한 달 좀 미루면 안 되겠냐. 제가 수술 날짜를 미뤄도 끄떡없던 사람입니다. 수술을 한다고 저녁에 늘어가가지고요. 수술하면 호수 몇 개 꼽히잖아요. 호수 몇 개 꼽히고 아침에 목사님하고 다 와가 기도 다 하고 갔습니다. 저 문만 열리면 이제 간다. 이러면 문 딱 하면요. 뭐라. 두 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오늘 병원장이요.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병원장이요. 담당 의사가 병원장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데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허리가 또 다 빼고요. 그걸 두 번 해가 세 번째 했으니까. 한 번은 또 그러고 있는데, 그 전날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수혈할 피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또 미뤄지고. 그래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미루고도 제가 끄떡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수술 날짜 잡으면 일주일 전에 통보해 주는데, 일주일 만에 보통 한 10kg씩 빠진대요. 10kg씩 빠진대는데, 제가 두 번 연기하고도 끄떡 없었는데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결혼식 날짜 연기. 절대 안 되는 데서 못 하십니다. 한 달간 뭐 연락 끊고. 쓸데없어야만. 몇 가지 있어요. 그래가 고생을 한번 해봐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하라 40일 동안 안 가시고 얘기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야. 저 구천에 떠도는 이상한 영혼처럼 말이죠.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거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고 난 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그냥 하면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가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그 요한복음 가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사실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 이래 빠져줘야 되는데 빠질락 하니 몰라서 안 빠지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요한복음 그 왜 지난번에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유언 얘기를 하면서 그 발 씻겨주고 이래 한 유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보면요. 내가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얘기를 그게 쭉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사도행전 이걸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언제 약속하셨느냐고 물으면 요한복음을 답하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적이 맞느냐면 누가복음에서 찾아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닐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약속은 사도행전하고 내용상으로는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하고는 딱 연결시키려면 누가복음의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찾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48절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명확하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쪽하고는 같은 얘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께서 이상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꼭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읽는 것이 좋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를 읽을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읽기도 좀 편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그 일관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귀한 말씀을 귀한 일을 40일 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자리 할 거라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심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돌아가셔버렸잖아요. 얼마나 실망했어요. 실망해서 각자 흩어져 가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이때에도 제자들은요. 뭔 생각하고 있나 보세요.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제자를 뭐라고 이런 제자들을 무슨 제자라고 해야 돼요? 그 형용사 하나 붙이세요. 얼빵해요. 이 얼빵 가지고 약해요. 여러분이 아예로 하는 말로 하면요 골 때리는 제자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만큼 헛소리 했다가 예수님께서 해대에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돌아가셔서 뿔뿔이 흩어질 뻔 했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불러 모아놓고 정말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거기 앉아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군대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실 때가 야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봉창 두들기는 거 하는 너무 약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제자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교육을 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되면 제가 훨씬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누가 오락했나 뭐 하락했나 이래 모여가지고 이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제자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답변이 참 재밌어요. 성질 안 내고 그죠. 우리 같은 이거 벌써 터져서 이거 말투 이야 이 돌지가리 같은 놈들아 뭐 이래 나갈 텐데요. 그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틀린 데 있나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에 한번 더 해볼까요? 뭐가 틀렸나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다 그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예? 아, 성령이 임하시면이 빠졌어.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듣는 말은 다 이런 형태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리라와 되라의 차이는 뭐예요? 네. 예. 누구의 의지? 그냥 성령의 의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해요. 되리라는요. 되라는 거는요. 내 의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앞에 너희가라는 말도요. 여기는 그렇게 말 안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령 받는 일이 먼저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일이 먼저인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보면 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능력 받는 일이 급선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갖고 나가야 된다. 가봐라, 가보면 막 능력 주신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게 또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은 어떤 분처럼요, 기도만 하면 병이 막 나아지는 이런 능력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능력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도 열심히 기대해서 받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능력 없이 병만 고치는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될 확률이 많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옆으로 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형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성경을 풀이하면서 능력은 있었습니다. 병 고치거나 이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안 되고 병 고치고 이적 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굳이 따지자면 이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동력을 해야 하고 아니면 혼자서라도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정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목표가 그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능력에 맞게 때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려는 노력은 뒷전이고 우선은 가라 하니까 막 쫓아나간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찌감치 신학교 가서 빨리 목사 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요 좀 천천히 가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 싶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옳을는지 안 옳을는지 모르지만요 목사님들 중에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러면 여자도 시집가서 애 놓고 낑낑거려 본 사람하고요. 혼자서 나이 먹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 60이 돼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산 사람은 여전히 처녀예요. 뭐가요? 생각이. 생각이 처녀입니다. 근데, 신랑하고 실연해 가면, 아, 때문에 속도 세게 가면서 생각한 사람의 사고방식. 이게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목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직장 생활이나 이런데 저런데 얽혀가면서 겪어본 이후에 가는 것도, 아, 그 나름대로 유익한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신학교가 바로 일찍 목사 된 사람들이 때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익히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선교 가야 하고 전도만 해야 되고 학교 공부 지금 할 기회를 얻는데 당장 내가 뭐 예수님 모실긴데 이래서 학생이 공부 등한히 하고 딴 데 열심히 붙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 저기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일단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이들이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평소에 가는 곳 아닙니다. 사마리아 그 보동교 가는 곳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온 땅끝까지요? 누가 땅끝까지 가는데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당장 그 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했는가?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지 땅끝까지 무슨 땅끝까지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냅니다. 그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그 환상 아시죠?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보여주시면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는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압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시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다 심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땅끝까지 가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정황이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곳들을 가지고 무조건 하고 내일은 가서 전도해야 되고 성교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튀어나가라고 하는 것은 적용면에 있어서 그렇게 현명치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쳐다봤는데 한참 쳐다보니까 안 보이죠. 그걸 뭐 쳐다보고 있다가 야단 맞았어요. 왜요? 그 쳐다보는데 왜 야단 맞아요? 너무 오래 쳐다봤나, 그죠? 그 오래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야단이 그렇게 심각한 야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오래 그래 쳐다보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빨리 뭐 해야 돼요? 할 일 해야죠. 근데 이 천사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천사가 이 얘기하는 것의 어떤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여수가 참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 또 새로 오신 예수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산 재림 예수만 해도 다 합치면 얼마 되지 모르지만 한 200 넘을 겁니다. 근데 다 가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재림 예수는 가신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가짜니까 무조건. 심지어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통일교 이야기입니다. 가실 때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냐? 구름 타고 가셨지 않느냐? 구름이 뭐냐? 물 아니냐? 물. 사람의 몸이 90% 이상이 물 아니냐? 물.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갖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문성명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갖다 붙인 이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지 않느냐? 다시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느냐? 구름이 물 아니냐? 사람의 신체가 90% 이상이 다 무 아니냐, 물. 그래서 무슨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혹 아세요? 미국에서요? 어제 옥황상제님이 되셔가지고. 아, 언제가 내가 사진을 한번 봤어요. 완전 황제예요, 황제. 세상에, 세상에, 그런 황제가 없어요. 공주가 얼마더라, 아마. 의리하게 공주 치가. 예. 대단한 국산 재림이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렇게 오시는 예수 이외에는 전부 가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성경에 있는 거 좀 미리 알아놓으면 좀 방비가 될 텐데, 재림 예수가 학교,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있고, 참,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참, 그 앞에 하나 빠뜨렸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씀을 하시죠. 나 거기 아니고, 4절이야. 아, 예. 미안합니다. 앞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는데, 아, 뭐, 예루살렘 떠나버리면 성령이 오시는데 지장이 있나요? 한 군데 딱 모여 있어야 고기만 성령을 퍼붓고 불불이 흩어지면 어렵나요? 이곳들은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어떤 기념이라든가 하나님도 마음에 드신 장소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지목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무슨 일이 있었죠? 큰 사건만 한번 짚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죠.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 있고 바로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사건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도 가슴 쨍한 감동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특별히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한 곳에 똘똘똘 뭉쳐 있어야 뭐 재림 예수가 왔을 때 데려가기 쉽거나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종합해보면 결국은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겪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피 묻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거하고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요? 그렇게 피 묻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다면 맞는 점도 있고 안 맞는 점도 있다 그 말이죠? 아, 어차피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때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맞기는 맞다. 야, 나 선수가 다 돼가지고 3년을 타도 안 걸릴라. 안 걸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 걸리는 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 봐라. 이렇게 암호해가지고 아주 신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 말 맞느냐 그 말입니다. 맞기는 맞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감안하면 제자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 주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좋은 답입니다. 아, 주려고 하는데 왜 기도해요? 그럼 저 애들 뭐 학교 보내고 할 때 뭐 밥해 먹이는 걸 합시다. 밥해 먹인다고 고생고생 하는데 이게 당연히 아 엄마 뭐 당연히 하는 거 아이가 이래 나오면요? 네? 한 대만 맛있게 하겠으니까 말은 많이 섭섭하죠. 근데 밥 달라고 하고 주니까 먹고 고맙다고 하고 이러면요? 아니 뭐 당연히 해줄 거 해주는데 뭐 그래도 기분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전 다른 표현을 쓰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받아내는 수단이다. 제가 조금 표현이 흡족진 못해요. 맞기는 맞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밥 달라 소리 안 한다고 밥 안 줘요? 주죠. 고맙다 소리 안 한다고 밥 안 줘요? 아 주죠. 그러나 자식과 부모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요. 달라고 하고 먹고 감사하다 하고 이런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기도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도 안 않고 마구 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할 때 보통 잘 놓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몇 번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 몇 번 해요? 일곱 번인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우리가 흔히 안 말하면 처박아 놓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처박아 놓고 하는 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갖고 설교 아무도 안 하셨던가요? 열심 아니에요, 열심. 간절함.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 혹은 간절함, 맞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가장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 주실 걸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알고 기도를 시작해요. 예, 저 구름 하나 안 뜯던가 보고 오라는 거는요. 비가 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비가 준다는 거 알고 지금 엎드리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간절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알면 기도가 그렇게 간절 안 해지나요? 주실 때 믿으면 이제 별로 간절해지진 않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요. 내가 안 된다 하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쫄라대고 앉아서 저거 어떻게 해요? 한 대 패버릴까? 막, 그것도 억지로 줄까?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대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이런 사업보다는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120문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안 주려고 하는 거 뺏는 겁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 아직 그렇잖아요. 꼭 되는 것만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막 할 수 있는 건 애들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좀 변해갑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울 수 있는,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 기도가 나를 바꾸어 가죠.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14절 끝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더불어 이거 무슨 기도죠? 더불어 행하는 기도. 이건 이름이 없나요? 뭐 굳이 이름 붙이면 단체 회중기도 아니죠? 회중가이다 그죠? 하나하나 하기는 합심하는 말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더불어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건 확실히 합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전혀 기도의 힌트냐, 요거는요? 뭐, 굳이 다 합심, 전심으로 행하는 기도. 이상하다. 자, 그건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하여. 그 다음에, 전혀. 다 합쳐가지고,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합심 기도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합심 기도가 외국엔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무슨 기도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를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Korean style이라고 합니다. Korean style 기도입니다. 왜 다른 데 못쓰니까? 왜 한국 사람만 유독 이러냔 말이야? 아들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떠들어가면서 행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본다면 낯선 사람들이 볼 때는요 꼭 정신나간 사람들 같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코리안 스타일하고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거는요, 외국에 외국에는 새벽기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미국 목사가 하는 운영하는 교회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콜라스 신문에 뭐 있더라고요. 아니요, 미국인들인데요. 이 목사님이 명성교회에 한수 배우러 오셨다고 오늘 신문에 얼핏 나 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외국에 나갔어도 코리안 스타일로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그 유럽 스타일로 하는 교회는 너무 쪼그러들어요.
그럼 코리안 스타일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 유학가 있는 한국 목사들 중에는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없거든요. 새벽기도 없고 목사하기 그저 그마이다. 그래서 영국 가서 새벽기도 없이 잘 지내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내가 여기 공부하러 나왔지만 언젠간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새벽기도 안 하고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혼자서 새벽기도 편하게 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제대로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는 게 새벽에 일하기 안 쉽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 목사 잘 끼는데, 새벽 기도 이게 누가 만들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받은 느낌이 뭐냐면, 새벽에 일하는 것 별로 어려운 일 아닌데. 나는 그런데요. 집사하고 목사하고 같이 잤는데, 집사는 거뜬하게 일나가 새벽 기도 갈라 가는데, 옆에 목사가 그러더라니까요. 대학 후배니까 뭐, 천하 태평은 너그러하게 그랬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국은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고 목회하는 교회는 유럽에서도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 거.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아마 잘 이어가야 할 좋은 전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16절요.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지루한 유다 하는 거, 지루. 이거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지루, 지루. 예, 이게 좀 바뀌어야 될 단어이긴 합니다만, 요즘 안 쓰는 단어예요. 지자는 가르칠 지자고요. 로는 길로 자입니다. 길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길 안내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지금식으로 만다면, 지목한 유다를, 이런 거 쉬울 것 같네요. 예수 잡는 자라고 지목했던 그 유다를 향해서 미리 말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성령이 다윗의 의입을 의탁하사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하신 말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그 인용 구절 두 개 있죠. 뒤에 나오는 인용 구절 그걸 밝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잠깐 넘겨가지고요. 그 20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요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 글자. 시편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이 뭐냐 그러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신 말씀,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의 저자가 시편 전부가 다윗의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시라고요? 성령이 쓴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건 뭔데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게 뭔데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 시를 쓴 것은 전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이 쓴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글쎄요, 뭐 늦게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나중에 됐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오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 그렇다는 거죠.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요, 그 베드로가 유다의 대한 얘기와 유다의 그 다음에 후임을 뽑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 아주 적합한 시편을 두 구절을 빼냈거든요. 20절에 보면 그 두 군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누가 가르쳐 줬을란지 뭐 본인이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 정도 실력이 있었나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예.
베드로가 왜 수제사가 됐을까? 정답. 예수님께서 찍었으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로 일할 만한 능력이 있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베드로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게 약방 감수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 맡기는 맞아요.
모르면 되게
납득해. 그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일자 무식군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편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부도 안 했다던데. 정규 학교나 정규 과정은 못 밟았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무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베드로가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놓으면 성령께서 그걸 쓰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당시 그 식자청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저것들 진짜 무식인 줄 알았는데 저거 봐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르던 것도 그냥 다 알게 됐더라.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게 구약에 대한 저게 말씀이요 구약 말씀이 입력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헷가닥 변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수제자 노릇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비록 예수님 앞에서는 야단도 맞고 뭐 칭찬도 듣고 이랬지만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19절에 그 아겔다마란 말이 나오잖아요. 본방언에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게 왜 번역이 필요할까요?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를 읽는 사람이 그 아겔다마라고 해놔놓으면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읽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칩시다. 그럼 데오빌로에게 글을 쓸 때 어느 나라 말로 썼을까요? 아겔다마는 그 나라 말이 아니다는 뜻이 되죠. 이것도 그 시대 상황을 아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사도행전이 처음 쓰여질 때는 어느 나라 말로 쓰였을까요? 신약 성경 어느 나라 말로 쓰였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당시 공용어가요. 근데 일반인들이 쓰던 말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씀도 예를 들면 좀 남아 있잖아요. 달리다, 굼. 그 다음 또 뭐 있죠? 신약에 가끔 가면 나오는 말, 개바. 그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그렇고. 가끔 나옵니다. 요 용어들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쓰던 언어가 뭐죠? 이것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쭉 펴들고 설명을 하니까 성경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그거 한번 못 읽는 거거든요. 예? 로마 사람들은 로마 글자 쓰죠. 라틴어.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로마 밑에 있었는데도 그 당시 보편화된 언어는 예수님 당시에 보편화된 헬라어였어요. 고급 언어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가 어느 나라 말인데요? 저기도 어디고 바딴 나라랑 가는데요? 포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70년을 지나잖아요. 이제 가기는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있기는 페르시아 거기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늘 쓰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주로 쓰던 언어가 갈대아 지방 간대. 그 70년 지나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원래 모국어는요 사흑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돼버렸고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아람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람어를 쓰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통용어는 헬라어가 돼 있고 자기들의 본래 말은 히브리어는 없고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히브리어를 아는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그 고문이죠. 우리나라 옛날 고문은 아무나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쫙 펴들고 읽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이구, 어디서 배웠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겔다마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면서 아람어를 넣어놨으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그 뜻을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언어 관계도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해요. 아람어,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관계예요.